보통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말씀을 1장부터 이제 끝까지 이렇게 설교를 들을 기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사실 쭉 읽어보면 내용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과 너무 실감나게 닮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성경하면 뭐 옛날 이야기 이런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게 예레미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너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났다라고 시기를 기록하는데요. 예, 앞에 보면 34장에 시드기야 왕이 이제 요 똑같은 시기에 동족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난예배 설교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제 모압평원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딱 들어갈 때 그 딱 직전에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신명기예요. 거기 율법을 잘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족을 노예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6년이 지나고 7년째는 풀어줘라. 그것도 그냥 보내지 말고 두둑하게 챙겨줘서 다시는 노예로 팔리지 않도록 돌려보내라.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걸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난예배 설교가 800년 만의 순종이에요. 지킨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지금 너무 이제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제 말씀을 지켜보자. 그래서 노예 해방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군대를 두려워하여 갈대아인의 군대가, 즉 바빌론 군대가 잠시 물러가요. 그러자 노예를 해방했던 자들을 다시 잡아버려요. 바로 딱 그때입니다.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1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고 했다. 왜냐하면 잠시 군대가 물러갔으니까요. 이제 봉쇄가 풀린 겁니다. 시온산을 둘러섰던 군대가 잠시 물러가니까 이제 자기 개인적인 볼일을 보려고 그리로 가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나가는 베냐민 문에 이제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잡습니다. 잡으면서 하는 말이 13절에 말하죠.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뭐 예루살렘 성이 뭐 그렇게 뭐 큰 것도 아니고 인구도 많은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언은 줄기차게 딱 한 가지만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바빌론이 정복한다. 이미 앞에 1차 포로, 2차 포로까지 있었어요.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바빌론이 와가지고 한번 요야김,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 확 잡혀가고 한번 속된 말로 그냥 박살이 났어요. 두 번째가 이제 요야긴 해가 에스겔까지 또 싹 잡혀가고, 지금 세 번째가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나죠.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을 생각에는 당연히 예레미야는 바빌론 편인 거예요. 너무나 불보듯 뻔한 겁니다. 또 시드기야나 요약의 모든 왕들이 사실은 전부 다 바빌론이 세운 거예요. 바빌론이 네 왕이라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그런 반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러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딱 잡아서 네 투항하려고 하는 거지, 항복하려고 하는 거지. 네가 평상시에 말한 게 그 내용이잖아. 바빌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잖아. 또 바빌론이 우리를 심판한다,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했잖아. 너 지금 어디가? 내가 딱 잡았죠. 자, 이 상황이 이제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지를 잘 알아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오늘 난예배로 넘어가고요.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잡혀서 이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렸어요. 그냥 때린 정도가 아니겠죠. 때려서 완전히 이제 벌을 받고 구금을 합니다. 끝에 보면 요나단이 집에 가뒀는데 그냥 집에만 가둔 게 아니라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들어갔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웅덩이 하면 우리는 우리나라 지형에는 웅덩이라는 그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지역에 가보면 웅덩이라는 것은 그냥 물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물을 저장하는 이 깊은 곳이에요. 우물이 아닙니다. 우물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을 저장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긴 것은 깊은 잡이 다 10m, 20m까지 내려가요. 인공적으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제 물이 고이게 되고, 그럼 물이 고이면 계속 퍼서 쓰는 거죠. 그런 웅덩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물 저장고 밑에다가 넣고 위를 덮어버린 거죠. 그런 처지를 지금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금을 당하게 되고 여러 날 후에 아마 식사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 불러서 비밀하게 물어봅니다. 요아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존말하지 않죠? 요 왕이요, 바빌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왜 예레미야를 불러서 비밀하게 물어볼까요? 이미 한번 이제 노예 해방을 했다가 다시 노예를 이렇게 잡았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래도 하나님을 이제 섬기던,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일으켜서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드기야 왕의 요 모습이 예레미야 전체를 흐르는 남유다의 모습을 이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께 도와주실 건 기대해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계속 죄를 지적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내가 율법을 통해서 요구했던 공의와 인애와 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러실 수 없다. 시온이 왜 망하느냐?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참 좋은 신앙 같게 느껴져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그 믿음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한 번도 자신들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회개하자, 공의롭게 우리가 하자, 인애, 사랑을 베풀자,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말 자체가 없어요. 돌이킨 적도 없고 고민한 적도 없고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의 모습을 잘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건 아닌가? 우리의 죄는 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앞에 보면 예레미야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너희들이 착취한다. 억울한 자들을 만든다.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 뭐 등등 제가 부드럽게 말했을 뿐이지 계속 관심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은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유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냐 도와주시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바빌론 저 나쁜 놈이다, 이런 관점으로만 생각해요. 자기 기준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약속했던 언약대로 사느냐 사지 않느냐만 보시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해요. 우리는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뭐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금방 알기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결정하면 어떻게 보일지 이걸 잘 이해, 이걸 알아내기 힘들어요. 이게 어려운 말로 자기 객관화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이런 모습, 이런 포즈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뜨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실 리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망할 때까지 이해 못하고요. 이 끝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1차, 1차, 3차 포로, 다음 마지막 4차 포로, 4차 침공 때가 이제 총독을 죽여버리는 그 일 다음에도 똑같아요. 한 번도 이 생각이 바뀐 적이 없어요.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 설득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절대 안 바꿔요. 그게 아니고 이런 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해요. 아니, 완고해졌죠. 그런데 요즘 느끼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요즘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도 그런 거고 우리도 그냥 그런 거예요.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원래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위기를 겪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세상은 하나님은 모른다 치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언해요. 예언하는데 예레미야도 슬퍼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정들었던 그리고 사랑하는 그 나라, 그 사람들이 망해가는 걸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관점으로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시나, 어떻게 편하게 해주시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나님 이러실 리가 없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율법의 관점에서 자신들을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조상들이 이미 800년 전에, 8900년 전에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했어. 그 약속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고 자신의 동족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운 말로 자기 객관화라는 거죠. 율법에서 그 법,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도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는 거거든요. 오늘 생각보다는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관점을 바꾸는 거, 내가 계속 이렇게 보다가 반대편에 와서 나를 보는 거 쉽지 않아요. 결국 남유다는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되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만 냅다 읽으면 그럼 관점을 아느냐, 그건 아닙니다. 또 그런 관점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요 결국 지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합니다. 사실 별 변화가 없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딱 받아들이는 거죠.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 언젠가는 그렇게 깨질 때가 옵니다. 그게 예레미야 때고 우리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18절 이후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더 자세하게 말하죠.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습니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되기를 원했죠. 지지 않기를. 그리고 앞에 나오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 때에 이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가 여러 번 붙어요. 그런데 뭐 예언을 해도 결국은 저들을 다 치게 되고 나가죠. 그런데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는 활동을 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언대로 진행이 돼도 믿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 다시 이렇게 가둬요. 뭐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집어넣죠. 그런데 이제 20절 말씀에 요나단이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냥 가면 뚜껑 씌운 웅덩이에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이제 싫었던 거죠. 그래서 21절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한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이제 뜰에 그냥 두는 거죠. 웅덩이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떡 한 개씩 거기에 주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첫 번째 웅덩이 들어갔을 때는 제대로 먹을 것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내일도 이제 진행이 되고요. 10월 달도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계속 끝까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남유다의 그 모습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또 나의 죄를 돌아보고 더욱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사람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본능적인 거예요. 왜?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본능이 딱 앞서면 무조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신의 죄를, 나의 죄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양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남유다의 문제, 망해가는 이 나라의 모습을 쭉 보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고래 방주가 될 수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일 주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더욱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겠습니다. 남유다는 벌써 나라가 두 번이나 침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던 그들의 완악함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남유다의 모습을 닮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불편한 곳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온라인이든 또 현장 예배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